이번 주 수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내 전쟁이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산되어 국내외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이 한반도에서 희생된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희생자만 14만 7천 명, 북한군 희생자는 훨씬 더 많아요. 29만 명, 유엔군이 4만 명, 중공군이 18만 명, 민간인 희생자가 250만 명, 총 400만 명을 훨씬 넘는 수많은 인명의 희생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으로 말미암은 이산가족들이 무려 천만 명에 달하는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우리는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중요한 팩트는 북쪽에서부터 이 남쪽을 향하여 침략이 시작된 그러한 전쟁이었음에도 북쪽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도 사과한 일도 없이 아직도 핵무기를 만들어 남측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채로 이 대한민국 땅에는 이제 북측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채로 이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의 전쟁은 사실은 이 땅의 유일한 전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 우크라인, 러시아와의 전쟁이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구촌 도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전쟁의 위기들을 인류는 극복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경험한 인류의 상처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처방될 수가 있을까요? 기원전 7세기 말에 남왕국 유다는 당시의 강대국 제국이었던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전쟁의 위협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지난한 현실을 앞에 두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정당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리켜 신학에서는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발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 하박국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좀 더딘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이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함께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다면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만 하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2장 4절의 마지막 부분이 유명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기도 하고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 말씀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반복하는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박국 마지막 장인 3장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도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도함으로 삽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도함으로 삽시다.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 마지막 대목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긍휼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긍휼과 짝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진노죠, 진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죄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처방,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들을 향해서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존재하는 죄와 악을 인해서도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움을 인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revive 동사로 revival,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이에요. re 다시, vive 살린다,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회복의 의미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야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소생시킨다 혹은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믿고 그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기 위해 기도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런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세 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케이스가 소경,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자, 이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고 그는 눈을 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10명의 나환자들, 요즘은 한센병 환자 이렇게 말하죠. 이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10명이 일제히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외침은, 이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또한 경험합니다. 10명이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10명 중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했던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들은 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거의 자기 PR성 기도, 자기 홍보용 기도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해요.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나는 토색질한 일도 없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간음도 한 일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된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성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기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 기도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 네, 예수 기도. 이것이 12세기에 와서 기도가 정형화되어 이 지구촌에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로 기도하게 됩니다. 간단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단하죠? 주기도문보다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이게 본래 그리스 말로 이 기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말로 통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존, 이렇게 말합니다. 키리에 엘로이존. 아, 이런 노래도 있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키리에 엘레이존. 키리에라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엘레이존,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이 기도는 매우 강력한 중보 기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이 기도예요.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이런 기도의 중요한 전제, 밑바탕에 깔려있는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회복의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뻐하라고 하박국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뻐하십시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뻐하십시다. 전쟁의 소문, 또 전쟁의 위기, 그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도 여전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이 3장 3절부터 15절 사이, 우리가 3장 1절, 2절 읽고 마지막만 읽었어요. 그 사이가 있어요. 사이. 3절부터 15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을 타시는 전사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칼과 활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는 전쟁 속에 개입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4절에 보면 햇볕처럼 태양처럼 등장하십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나 이렇게 말하죠. 때로 그분은 산을 무너뜨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때로 그는 14절에 보시면 회오리 바람처럼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15절에 보면 바다를 밟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13절이죠.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멘. 바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그분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도 그분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전쟁의 여파를 통해서 17절의 증언처럼 우리는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손해받고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끊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지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우리에는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지고 우리의 은행 통장에는 저금이 바닥나고 식료품들이 더 이상 공급되지 못하는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이 위기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시련이 다가왔지만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임재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하박국 3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늘 있어요. 제가 국내외 성지순례를 많이 인도하잖아요. 한 번은 국내 성지순례로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모시고 소록도를 간 일이 있어요. 소록도. 잘 아시죠? 소록도. 우리 나환자들의 섬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소록도에 가보시면 소록도가 아주 아름다워요. 예쁘고 아름다운 섬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소록도에 갔을 때 소록도 한복판에 중앙교회가 있어요. 소록도 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이 쭉 앉아있고 제가 맨 앞에 앉아있었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도 과거에 나환자였다가 치유된 그런 분이신데 이 소록도 중앙교회와 소록도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고 여러분 생각보다 소록도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름답죠? 예쁘죠? 우리가 다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소록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여러분이 참으로 알기를 원하시면 소록도만 보시면 안 되고 지라도를 보셔야 돼요. 지라도. 우리 함께 지라도 잠깐 가보실까요? 근데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저를 보더니 전우사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라도는 아주 가깝습니다. 지라도가 어디 있냐면 하박국 3장 17절에 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라도. 네, 여러분 저희 나환자들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들에게는 가족도 없어요. 저희들에게는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는 다만 한 분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부르실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찬양 송 한 페이지를 쭉 나눠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지라도의 하나님. 지라도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하박국 3장 18절의 노래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곡식, 은행의 적금,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죠. 기프트. 그런데 기프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버예요. 기버. 주시는 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선물, 기프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밖에 여행 갔다 오면 조그마한 선물을 항상 들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 초인종을 누르면 항상 둘째가 제일 먼저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 소리칩니다. 선물 사왔느냐 이 말이죠. 여기 있다. 선물을 안겨주면 낙과 채 갖고 지방에 들어가서 두 번도 다시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 그때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물론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만 소리치고 싶었어요. 야, 선물이 중요하니? 아빠가 더 중요하니? 아빠 없으면 선물 있을 수가 있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보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경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19절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비전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슴에 비교하고 있죠. 사슴. 한 구약학자는 하박국 1장을 강해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짜기에 시련에 빠져있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골짜기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슴. 그 사슴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골짜기에서 신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음. 우리가 하박국 1장을 열면 열자마자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왔습니까? 또 하나는 어느 때까지, 얼마 동안이나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우리가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 하박국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보세요. 이제 3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어찌하여? Why?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 골짜기에서 슬피 울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피 흘리는 사슴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순간 그 사슴이 그 작은 발, 그 연약한 다리, 사슴의 다리가 얼마나 가느다란 다리예요. 그 다리로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골짜기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저 높은 언덕으로 튀어올라 그 언덕에 유유하게 서서 있는 그 사슴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골짜기를 탈출해서 언덕 위에 서 있는 사슴의 유유자적한 이미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이 제공한 완벽한 회복의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 하박국 전체의 전개를 1장에서 3장까지, 하박국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1장에는 골짜기예요. 근데 3장은 마지막에 저 높은 곳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저 높은 언덕으로, 이게 하박국의 전체의 전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마지막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 높은 곳, 영어로는 higher ground,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91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이에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회복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영광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에 들어가면 거기서 유명한 피에타상을 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작품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피탄에 잠겨있는 모습, 이게 피에타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한 호주 출신 청년이 자기 옷 속에 망치를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이 위대한 작품을 마구 내리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972년 5월 21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곧장 바티칸 뮤지엄에서는 복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그들은 당장 복구작업을 시작하기보다 잠시 얼마 안에 여유를 갖고 작업실에 매일 오기로 했어요. 여기 깨어진 삐에따상 그리고 옆에는 본래의 사진, 모형, 석고본을 놓고 계속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들은 복원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삐에따상이 회복되기를, 복원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준비 작업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열 달이 안 걸려서 그들은 완벽한 복구에 성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티칸을 방문하면 방탄 유리 안에 놓여진 이 삐에따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복원 전문가들이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회복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이런 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능자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처받은 인류에게도 이런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제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와 눈물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이제 우리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가,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절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다시 전능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마지막 절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저는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상처받은 우리의 이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깨어졌던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전능자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 삐에따 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이 복원 전문가의 손에 그들을 맡겼을 때 그들의 손길이 그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의 손이 임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능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를 안고 아파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분 앞에 다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터치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 저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라고 주님이 우리의 전능자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전능자이신 주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상처를 입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 땅에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